B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많은 민간인이 살해되고 집단 내장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잔악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범죄이며 세계가 대량학살, 제노사이드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이 한 일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며 러시아가 평화회담을 지연시킬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러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유럽연합 EU가 4일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전 세계가 침울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완전하게 함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EU 외교관은 AFP통신에 추가 제재 방안이 이번 주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렐 고위 대표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된 잔혹행위를 최대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부차와 다른 우크라이나 소도시에서의 대학살은 유럽 땅에서 저질러진 잔혹행위의 목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에너지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습니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독일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우리는 매일 푸틴을 아프게 하는 금수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해왔고 이번 주에도 이 부문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독일이 보유한 전체 원유의 35%가 러시아에서 나왔다며 현재는 약 25%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 도시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잔혹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배에 주먹을 맞은 느낌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기간 걸어진 전쟁 범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CNN 방송에 우리가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민간인을 겨냥한 만행이라면서 정쟁 종식의 책임은 푸틴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부차에서 살해된 민간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봉쇄를 이어간다고 4일 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는 3월 28일부터 2단계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당초 5일 봉쇄를 풀 계획이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언제 봉쇄를 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하이에 군 병력과 수천여 명의 보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군 병력과 보건 인력들은 상하이 주민 2,600만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본부는 4일 육해군과 합동 보급지원부대에서 차출된 2천여 명의 의료인력이 어제 상하이로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소유한 요트를 스페인에서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스페인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이 4일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 팔마데마 요르카에 정박해 있던 대형 요트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상황에 전투한 두 명의 익명의 관계자가 당국의 요트 압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 요트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억만장자 빅토르 백셀버그 씨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더욱 한국 국방장관의 사전 원점 파격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평안도와 함경 북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부 기관과 자회사 등 다섯 곳을 겨냥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로켓공업부, 그리고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로켓 공업부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관련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자회사 4곳은 로켓 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합작기업 설립,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사업 모색, 정보기술 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 해외 식당 설립, 국제무역과 관련한 북한 해외 공간 인력들과의 협력, 유럽 기업이 제조한 대형 장비 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고의 회피하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25일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 발사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하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연관된 것으로 결론 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북한이 향후 최대 사거리 시험을 단행하기 이전에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 24일에도 ICBM 성능을 시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세 차례의 ICBM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영내 안정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활동이 야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최근 하원을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수정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담은 수정안 3234조는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과 별도로 북한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법 원조와 교역 등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 등을 통해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김 의원 주도로 추진됐지만 본회의 심의에 붙여지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슈머 대표의 상원 수정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북한 법안과 대북 제재 연계 조치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있던 미사일 도발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1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아직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중국 관련 상원 수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폐로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사전 원점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도발에도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북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담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부장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군과 군수 담당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별도 담화를 내고 군을 대표해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며 만약 한국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한국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군부 최고 서열 인사입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한국의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 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남, 대미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특히 북한 최고 2층 차원의 이번 담화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해 한반도 긴장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 담화에 대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의 개편은 북한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해 한국군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하겠다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담화가 향후 대남 도발에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군사합의 파기가 북한의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미 벼랑 끝 전술이라는 큰 틀에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임으로써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북한을 한 걸음에 그냥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깬다라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벼랑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박 교수는 또 대남 도발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보다 안전하게 대미 압박용으로 활용해온 카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서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위협행위 등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당장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기엔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파기를 위협하는 수준의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을 지켜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나서서 깬다 그러면 MD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행동, 그다음에 항공기 정찰 이런 거는 북한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이런 거는 북한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일이거든요. 아마 깨도 부분적으로 깨지 전면 파기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담화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동맹 강화와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현 정부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전략적 수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앞세워 한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대미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미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선 강하게 대응을 하게 나오면 그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두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은 데 대해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주민 결속을 위한 위기감 조성과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부에 실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측을 향해서는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도자가 미리 대응을 잘하고 있다. 확고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등이 3일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4일 남북 간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해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9명과 러시아 기관 4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러시아 기관 4곳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중국 하부조직에 있는 북한 국적자 최명현과 강철학, 김성훈, 오영호, 편광철, 심광석 등 6명과 로만 아나톨리에비치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 알렉산드르 안드레에비치 가예보이 등 러시아 국적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송수단 개발 관련 거래 등에 연루된 아폴론 LLC와 파르색 LLC, RK브리즈 LLC, 질렘 LLC 등 러시아 단체 4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부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올해 들어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다며 지난달 24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일련의 활동은 일본은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일본 내각은 각의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대응 차원에서 제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관련 핵과 미사일 관련자를 공개하고 외안법에 따라 추가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미간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무기한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 제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달 1일에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북한 기관 5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지난달 3일 북한 무역회사 부흥무역과 중국 단둥 리처스 무역, 러시아의 프로피넷 등 3곳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연루된 혐의로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하자 다음날 곧바로 조선은금회사와 러시아 소재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등 3곳을 대북 제재 회피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유류를 획득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근해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VOA가 보도한 아프리카 베냉 동상 건립과 베트남 식당에서의 만수대 작품 판매 문제도 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한반도 서해상에서 벌어진 수상한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1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항구로 직접 유류를 수송하던 팬데믹 이전과 달리 비북한 선적의 유조선들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북한 선박들의 유류 제품을 환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직접 북한의 항구로 유류를 수송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선적 비상의 다이아몬드 8호가 2021년 8월 북한 서해에서 유엔 제재를 받는 유조선 천마산호와 맞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시점 다이아몬드 8호는 중국 근해에서 포착됐으며 유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천마산호는 다이아몬드 8호와 맞댄 이후 인근 남포로 입항했습니다. 다이아몬드 8호가 중국에서 싣고 온 유류를 천마산호에 넘기고 천마산호는 이를 북한 내륙으로 옮긴 정황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1년 이런 방식으로 호콩호와 유콩크호, 수블리코 등 7척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유류를 운반하거나 북한 선박과 해상에서 환적을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 선박은 직접 남포의 유류항구로 입항하며 불법 유류 운송에 가담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시점 이후부터는 북한 서해상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다이아몬드 8호와 뉴콩크, 수블리코 등 4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 등재가 권고됐지만 지난해에도 이미 같은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올해도 제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유류 제품, 즉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이 이를 매월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이 동원된 유류에 대해선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2월 50개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 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으로 보고한 정제유 반입량 9만 1,900배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의혹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중국 항구에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북한 남포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이후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인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5일 중국 저우산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미항 5호와 장안호 등 16척의 북한 선박이 대기 중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한때 모습을 감추었던 북한의 선박들이 지난해 4월 이후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을 비롯한 모든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 작성에 앞서 BOA가 보도한 아프리카 베냉의 북한 동상 건립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BOA가 공개했던 해당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하면서 전문가 패널은 베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중국의 위장회사를 내세워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30m의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동상이 지난 2020년 6월과 9월 완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가림막이 세워졌으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가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냉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들은 해당 기관, 즉 북한 만수대 창작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 북한 식당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지난 2019년 BOA 보도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당시 BOA는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고려 식당을 방문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이 제작한 그림과 수의 작품 등이 미화 500달러에서 1,400달러에 판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와 만수대 해외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언론 등이 지적한 영변 원자로와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 등에 주목하면서 핵물질 생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중요 수익원으로 남아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한 곳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20년과 2021년 중순 사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소 5천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WMD 관련 물자를 중국 등 해외에서 계속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플럼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를 미하원 군사위 특수정보작전소위원회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부 WMD 대응을 위한 전략 정책 프로그램 검토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점점 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한 군사력의 우위에 맞서기 위한 공격적인 생물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북한의 WMD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의 분쟁 과정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WMD를 도입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미한 연합군은 화생방 및 핵무기에 오염된 환경에서 가동해야 하는 WMD 관련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반도에 강화된 화생방 및 핵 억지태세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오염 제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또 국방부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국과 함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반입을 막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북제재 감시작전은 북한의 밀수활동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중국 기관이 핵 확산 관련 민간 물질을 북한과 이란 다른 위협 행위자들에게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제재 체제와 국내 수출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열려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며 세심하게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접근의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그리고 우리의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린 그린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생물무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차기 전략무기로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같은 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부사령관은 WMD 관련 북한의 해외 물자 조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는 물론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다른 이중용도 물품을 해외에서 계속 조달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며 이중용도 물자, WMD에 적용할 수 있는 물품, 지식, 기술의 확산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확산이 미군의 예상 역량을 복잡하게 하고 서방 미사일 방어망에 맞서며 자신들의 표적화 역량을 개선하고 WMD 관련 생산 역량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게 함으로써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조달 네트워크가 WMD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기술, 전문 지식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 네트워크가 국제 제재, 수출 통제, 구입이나 이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고 새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은 WMD 능력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 생산에 자급자족을 추구한다면서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향후 확산 방지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차관보도 이날 서면 답변에서 외국 행위자들이 생화학 무기 개발과 사용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과 협약에 계속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로젠블런 차관보는 국무부의 생물, 독소무기 금지협약 관련 준수보고서에서 이들 4개국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당시 보고서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로젠블럼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은 인권 침해 지적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은 4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를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자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매우 Así queda adoptado.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에 첫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읽은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La nécessité de rendre des comptes a été reflétée dans la mise à jour orale de la haute commissaire.
보나퐁 대사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 납북자와 이산가족과 같은 긴급한 문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포함해 결의안을 지지한 모든 이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코 비에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8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밝혀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 적대주의 산물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북한의 법률적이고 실용적인 문서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ituation stipulated in the draft resolution does not and cannot exist.
한 대사는 또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주권, 국익 등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든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과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사회에서 주요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는 러시아와 중국, 베네수엘라, 에리트리아, 쿠바 등 다섯 개 나라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누구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의 외교 소식통과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표결해도 지지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없고 반대국이 매우 적다는 현실만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요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 정부의 국내외 범죄와 학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종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충분한 식량,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납북자 관련 수많은 정보 소통 요청에 대해서 북한 정부는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지적하면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책임 추궁 등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 등을 위해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추가로 권장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엔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이 적시에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배분이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를 BOA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8개국에 코스타리카와 몰도바, 조지아 등이 포함되었다며 공식적으로 결의안 채택 후 열흘까지 동참이 가능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지 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로 자력갱생에 기초한 국방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노동신문은 지난 27일자 일면에 실은 정론에서 화성 17형을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묘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부터 모든 관영매체를 동원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보급하고 있는 자력갱생 기치 높이 우리는 나간다란 제목의 노래입니다. 북한 수뇌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자력갱생 노선에 기초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계획 완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정치국 회의와 전원회의 그리고 강습회를 잇따라 열어 자력갱생과 경제계획 완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하는 자력갱생 노선에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16일 완공을 앞둔 평양 외곽의 송신송화지구 주택 망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4월 15일 태양절까지 주민들이 집들이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군인들과 자체 자재를 동원해 건설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always been good at building things using especially concrete. So once they've learned to do something like build a big building.
농업은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69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력갱생의 가시적 성과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무역, 철강, 화학, 경공업 장마당은 성과가 없거나 오히려 뒷걸음쳤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은 3억 1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무역액에 비해 9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또 1월과 2월 북한의 수출은 각각 1,800만 달러와 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철강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에 산서열법 용광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 어디에도 용광로가 설치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계류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로 인해 새로운 용광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력 갱생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화학공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화학공업은 탄소환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석유 대신 석탄을 가스화시킨 다음 이를 분해 처리해 에틸렌, 프로필렌, 아크릴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석유 대신 석탄에서 제품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탄소환화 공업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탄소화나 화학이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 보도문에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탄소화나 화학과 관련해서 목표를 접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비료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려면 나프타 같은 기초화학 제품을 수입해 이를 가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흑남비료와 남흥청년화학은 나프타 수입 위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20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공 테이프를 끊은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공업을 비롯한 제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필과 물감 같은 학용품과 의류, 식품, 당과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돌아가려면 중국에서 부품과 함께 플라스틱, 설탕, 밀가루 같은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원부자재 수입이 줄거나 끊겨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계 부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애로가 많다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자력갱생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순국내 자재가 70% 이상이 번영돼야 사실 자력갱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머지 30%는 수입을 인정하는데 그 나머지 30%가 거의 이제 중요한 이제 부품들이거든요. 중공업 부문에서도 도색하는 칠감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물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북중 국경 봉쇄로 원부자재가 들어오지 않자 공장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공장과 작업반은 재자원화라는 명목으로 고철, 파지, 폐비닐, 폐유리, 구리, 알루미늄, 신발 밑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폐기물을 수거해 다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자력갱생이 일종의 경제적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원부자재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공장 문을 닫을 수 없으니 폐자재를 활용해 억지로 공장을 돌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자력갱생이 선전 차원 외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력갱생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이 물가를 비롯한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요하는 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지금의 자력갱생은 국가가 대주는 거 없이 다 자체로 안에서 살아간다는 자력갱생인데 그 자력갱생 하라는 소리는 하루 이틀 주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불만도 많고 또 이제 잘 듣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올 1월부터 1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자력갱생을 비롯한 경제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에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고는 경제성과는 없는, 오히려 뭐 퇴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부분의 성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송진송화지구 입지식 정도, 대규모 열병식 태양절에 정찰 인공위성 발사 정도, 아마 이런 형태로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뭐 경제적으로는 성과를 보여주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중 국경 봉쇄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 외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언제쯤 실질적인 경제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평안도와 함경북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5도, 낮 16도, 양덕 아침 0도, 낮 16도, 신의주 아침 5도, 낮 12도, 구성 아침 1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12도, 강계 아침 2도, 낮 12도, 희천 아침 1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13도, 개성 아침 2도, 낮 14도, 사리원 아침 3도, 낮 16도, 신계 아침 1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원산 아침 8도, 낮 20도, 장전 아침 7도, 낮 18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20도, 장진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청진 아침 3도, 낮 18도, 김책 아침 5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김영권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미터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미터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 먼바다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전범으로 지칭하고 전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워싱턴주 포트 맥네어 도착 직후 수행 기자단에게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고 강조하고 이 사람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수도권 도시 부차와 이르핀 등지에서 대규모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범죄라고 단언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게 무기를 지원하고 정보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범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많은 민간인이 살해되고 집단 내장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잔악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범죄이며 세계가 제노사이드, 대량학살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이 한 일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며 러시아가 평화회담을 지연시킬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천 명이 살해됐으며 고문당했고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러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유럽연합 EU 측이 4일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침울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EU 외교관은 AFP통신에 추가 제재 방안이 이번 주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렐 고위 대표는 성명에서 몇몇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된 잔혹행위를 최대한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부차와 다른 우크라이나 소도시에서의 대학살은 유럽 땅에서 저질러진 잔혹행위의 목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E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에너지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습니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독일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베키 장관은 우리는 매일 푸틴을 아프게 하는 금수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해왔고 이번 주에도 이 부문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봉쇄를 이어간다고 4일 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는 3월 28일부터 2단계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당초 5일 봉쇄를 풀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상하이시 당국이 언제 봉쇄를 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하이에 군 병력과 수천여 명의 보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군 병력과 보건 인력들은 상하이 주민 2,600만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당국이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소유한 요트를 스페인에서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스페인 법집행 당국 관계자들이 4일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 팔마데마 요르카에 정박해 있던 대형 요트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익명의 관계자가 당국의 요트 압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수사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압류된 요트 길이는 요트는 길이 78m의 대형 선박으로 쿡 제도 국기를 걸고 있으며 가격은 미화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요트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억만장자 빅토르 맥셀버그 씨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4월 5일 화요일 B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